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는데요.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1절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느헤미야에 관련된 역사를 본문으로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특히 성도들에게 믿음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것 같은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해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로 이상한 신상, 어떤 동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왕은 꿈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럴 때 다니엘이 이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돼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보면은 계속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머리, 정금으로 된 머리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 헬라 민족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난 역사 속에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대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마무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재의 형편과 상황 이게 어떠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역사가 비록 삐뚤게 가고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흔들린 것 같아도 결국 그래서 그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겐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뭐 굳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으로 결국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형편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보고 우리의 그 종착역 끝 우리 하늘나라를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비록 패망과 절망과 포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 처지, 내 안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밖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 게 성도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에 그래서 머물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은 여기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회사를 가고 있다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꿈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뭐 실패도 하고 때로도 성공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왜 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길에서 뭐 지치고 힘들고 항상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항상 뭘 이룬 것 같은데 항상 모자르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꿈꾸는 꿈이 자기를 위한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자신이 지금보다 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승진시험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삶은 결국은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아직도 부족하고 조금 더 가지면 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 내가 이만큼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끝나질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끝을 만날 수 없는 게 인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남보다 좀 어렵게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내 바쁜 시간을 좀 짬내서 희생하는 그런 가치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참된 기쁨과 비록 힘들고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도 그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포로민, 그러니까 노예 3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될 때 결국 어쨌든 남유다가 망해 BC 586년이라고 하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 BC 444년에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보다 한 150년 후의 사람이죠. 그럼 다시 거꾸로 역사를 더 올려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사명의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때로부터 계산해 보면 다니엘은 800년 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950년 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나라는 다 망했고 다 포로로 잡혀간 그때였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런 첫 세대 이후,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 한 3대, 4대 후손 정도 되는 사람이, 다니엘의 후손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잡혀간 포로의 후손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노예 3세였었는데 그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측근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안에 실세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포로국에서 잡혀온 노예 3세였던 사람이 왕의 측근이 돼서 왕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뭐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그렇지만 노예 3세가? 라고 만약에 전제를 두고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런 어떤 핸디캡 이런 거를 극복하면서 얼마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열을 다해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제 이룰 꿈이 없을 만큼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도 모든 걸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에만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아마도 부모의 교육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비록 내가 페르시아의 이 궁정에서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살폈던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을 통해 볼 때도 그 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하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봤더니 결국은 사람의 암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패망하고 노예가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도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냥 하나의 힘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수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잊지 않는 한 사람의 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이런 원칙으로 세상에서도 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뭐 자기 배불리는 그런 삶을 넘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조국, 이런 거를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려는 그 한 사람의 힘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는 걸 봅니다. 뭐,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서울시보다 작은 면적이죠. 인구가 한 45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올리는 초인류 국가죠. 이 나라가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난과 부정과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포진해 있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과 정보통신,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미 이 얘기는 다들 알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콴유라는 수상. 이 사람의 리더십의 결과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만든 결과입니다. 또 중동의 이 작은 부족 국가였던 두바이라는 데가 지금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황량한 사막에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였죠. 몇 년만 퍼내면 이제 고갈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이 석유 매장량, 그리고 역사 유적지는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불모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과 역발상으로 지금의 이 물류와 금융, 관광과 오락, 그리고 문화의 허브를 꿈꾸며 야심차게 그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막에 이렇게 조그만 황량한 나라가, 예, 부족 국가가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최홍섭이라는 사람이 쓴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 이런 책을 보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 어떤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람이 이름이 쉐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인데 이런 이 사람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1958년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쉐이크 라시드라는 사람이 이 아랍 에미레이트 이 7개의 부족 중 하나였어요. 이 두바이 항 인구는 고작 3천여 명에 불과한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이 사람이 추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석유 고갈 이후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두바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로 그때까지 버는 돈들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이 두바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형이었던 쉐이크 마크툼이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됩니다. 공식 국왕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병 때문에 그냥 유럽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흔히 중동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이 뭐 사우디 같은 데도 보면 지금 뭐 숙청하고 서로 왕자끼리 죽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이 권력의 암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암투를 통해 이 사람이 자기 형의 그 연약함을 알면 자기가 통치권 확 뺏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15년 이상 그렇게 그냥 보낸 상황 동안 지나고 2006년에 두바이의 통치자가 되거든요. 이 쉐이크 모하메드는 자기의 앞선 통치자인 이 형이 병으로 인해 생긴 공백기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추진되어 오던 이 나라를 위한 일, 이 오일머니는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 도시, 이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이 도시, 그 두바이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두바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야망을 넘어서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바르게 서고자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은 뭐예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 머물러 있는, 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것만 치중을 하게 되지만 좀 더 크게 넓게 꿈을 품는 사람, 우리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그 여러분의 그 이 직장, 사업터, 학교, 친구, 모든 이 인본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든 사람은 그 사명이 이제는 오히려 내 꿈을 가지고 가면 이 꿈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이 거대한 사명을 붙들면 그 사명이 나를 심지어 희생을 하는 그런 희생자가도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바르게 헌신된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이 인본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에 익숙한 성도들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예는 이제 그 사명의 땅에서 막 망한 때를 말한 거고 지금은 벌써 또 다니엘로부터 지금 80년, 100년이 지난 더 훨씬 더 이 인본주의와 이 개인주의와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 다 그냥 교회고 뭐고 이 성도들 다 물들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비슷한 느헤미야가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넘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의 이유, 이 땅 안에서 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땅 속에서 정말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과 안정된 삶의 터에 그렇게 어렵게 성공한 그 터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풍전등화와 같은 연약한 조국을 위해서 위험한 이 아주 그 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나라의 위기로부터 이 위기가 기회를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느헤미야서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이 1차 포로로 BC 606년에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다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잡혀가게 됐는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젊고 유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70년 동안의 힘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려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넘어뜨리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뜨렸던 첫 번째 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포로였던 사람들, 노예들이 한 5만 명 정도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데 쉽지 않죠. 벌써 70년이라는 동안 땅을 비워뒀으면 거기가 그냥 비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시대에 페르시아는 온 이 패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으로 그 예루살렘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동안 자기의 밥벌이를 삼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싫어하죠. 끈질긴 방해와 계속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그 막 짓다가 뭐 멈췄다가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전을 세우고 아마도 성벽도 세웠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명이 완수되면서 나름대로 뭐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1세라는 그 왕이 주전 458년인데 에스라라는 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스룹바벨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두 번째. 그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삶을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성전을 세우긴 세워놨는데 뭐 그냥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벌써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뭐 다 됐다 싶었는지 뭐 주변에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막 순수한 신앙의 그 회복해야 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또 변질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 에스라가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를 넘어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지도자가 되어 이곳에 오게 되는 거죠. 편안한 삶을 기꺼이 버리고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고 자꾸 그릇된 길로 변질돼 가던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잡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을 해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인본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자기 이익에 아주 이렇게 막 민감한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만 살고자 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결국 거기는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로 세상의 그 강력한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들을 바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감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들의 강력한 문화와 유행과 전통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부터 인본주의에 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16년간 거의 20년 가까이의 교육을 받고 나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인본주의화 돼 있어요. 그런 세상, 그런 세속화를 강요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에스라가 이 말씀 중심의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 교회를, 그런 성도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뭐 에스라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말하듯이 계속 주변에서 물론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뭐 여전히 뭐 이 세상에 강한 이 쾌락의 문화,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푸시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비난하고 싫어하고 결국 자기들과 섞여들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막 억지로 강요하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노력하던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력 공격도 했어요. 이 성경을 쭉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이 주변 국가들이 무력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놨던 걸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성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포탄이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지. 성벽이 소용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건 정말 목숨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이게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계속 이런 하나님의 어쨌든 공동체 안에 세우고자 하는 에스라 중심의 이런 민족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위협하고 약탈하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타협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족속들과 결혼까지 하는 이게 얼핏 보면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화와 섞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가 주는 아주 무서운 약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선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댐을 이렇게 파괴할 때 그냥 폭탄을 가지고 홀라당 다 깨지 않아도 그냥 밑에 구멍 하나만 내면 그냥 확 다 무너져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이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이게 이제 외부에 계속 노출된 상태, 우리처럼 이렇게 성벽이 없어요. 나가면 바로 세상이에요. 공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르게 서보자 하는 그런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거의 1000km 이상 떨어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공 이 아닥사스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왕의 아내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 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통령 경호실 같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게 뭐 지금 뭐 그냥 옆에서 술 따르는 뭐 호스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나 또는 이 술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왕을 대신해서 먼저 이렇게 먹어보는. 그래서 아주 신임 있고 정말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것에서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 한 사람, 이 느헤미야를 또 불러서 그 일, 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교회 속에서 지금 이 인본주의와 이 개인주의와 이게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가치를 함께 심어가라고 불러서 모은 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삶을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에스라도 살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도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 분명한 역사의식을,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벌써 이 사람은 벌써 옛적 일을 아는 거예요. 모세를 아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알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현상을 이 역사적인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래서 그 벌어지는 현상으로부터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역사의식이잖아요. 역사의식의 사전적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현실의 눈을 감고 이제는 우리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며 이 세상과는 뭐 이렇게 결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가득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 알리려는 그런 현실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식 자리도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 다 가셔야 돼요. 가가지고 물 들고 거기서 썩어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야만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조사하며 성 쌓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친구 사이로 다 가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가든 가세요. 가가지고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부족하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종교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보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죠. 내 탓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절대 이 진정한 역사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현실을 내 문제로, 아픔이 내 문제라고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건데, 전부 비난하고 비평하고 댓글만 달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그 정체성과 그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침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죠. 이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조국 유대를 향한 불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조국으로부터 돌아온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이 현재 그 나라가 어떤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자기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들어봤더니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그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현재 성취해낸 것은 지금 1000km가 넘는 이 대제국의 실세 권력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국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들려와도 아 그런가 보다 모른 척하고 살아도 돼요. 지금도 여기 저희가 이제 이미 1세대고 2세대 된 벌써 이 정신들이 이렇게 한국이냐 호주냐 헐고 하다가 3세쯤 가면 아예 그냥 말도 닦아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뭐 한국에서 뭐가 벌어지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막 우리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한 소식을 묻고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진 이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거예요? 어려움을 닦고 있고 힘들고 있다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지난 주간으로 새벽 그냥 개인 묵상 그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역사는 그냥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어떤 유대 나라의 민족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개인의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도 내 역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크고 광대한 그런 나의 어떤 존재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인 거죠. 느헤미야가 노예로 3세로 살아가면서 조국을 다 잊어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라고 봐도 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저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나의 역사다. 내 조상이 겪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요 나의 역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 그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멀리 그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느헤미야는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사실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히려 거기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왕의 측근으로부터 밀려날까 그걸 더 고민하고 거기에 더 신경 쓰고 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러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았죠. 왜요? 그가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런 성경적 역사관이 없었다면 뭐 조국에서 무슨 뭐 얘기가 어쩌고 들려와도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뭐 그건 우리 할아버지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실제로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일에 정신이 없으면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신경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바르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걸 갖고 아파하는 그게 바로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분명한 성경을 통한 역사의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유대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워킹으로 왔든 뭐 이민으로 왔든 무엇으로 학생으로 왔든 물론 바쁘고 어려운 게 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더 그런 일들 바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앞에 애써서 나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적 역사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성경을 이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쭉 살펴갈 거예요. 한번 그 얘기를 쭉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런 성경적 그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결국 800년의 역사를 통해 망하고 말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간절한 비전이 있었던 거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거기 간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로 받아들여져야 구약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항상 역사관부터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역할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잘나고 우리끼리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델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다가 망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 하듯이 그들을 보내서 보냈는데 또 거기서 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 못할 때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무릎구름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분명하고 간절한 비전,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의 리더의 타이틀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꿈꾸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잠 못 이루면 괴로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복수할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 손가락 받을 때 아무치도 않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내가 주님 정말 빚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아닐까? 예, 맞죠. 아직 그 정체성이 우리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이 정해주는 그 기준, 그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 가격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봐서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나 가치는 어떤 거예요? 주변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존중한 소중한 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이 땅이 매겨주는 가격, 이 땅이 매겨주는 이 문화가 매기는 가격 따라 살아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특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뭐 사명을 갖다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부 자기 것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서 정말 가슴 치며 여러분 회개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안타까움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주체가 될수록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모이고 함께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분명한 비전과 그런 간절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가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기 위한 무릎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길을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성경적 역사관으로 무장돼 있었죠.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 일에 남이 아니라 쟤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언제 가면 됩니까? 라는 무릎구름이 있었다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이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특권자였어요. 왕의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조국이 처해 어려운 일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결단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3장 중에 12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페르시아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의 절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여러분들 그러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심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확실하다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꼭 얻어내겠다 그런 기원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주었던 위치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어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자리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낸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만났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가 아까 성경적 역사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6절,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주를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하고 똑같아요. 모든 기독교의 영적인 거인들을 보십시오. 다 심금을 울리는 그 참회록들이 꼭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참회록을 쓸 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뭘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부부들끼리도 맨날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뭘 모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짜증을 내고 막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회개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곡하고 울고 이런 건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라고요.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어디서 확 쏟아내면 응어리진 게 막 풀려요. 그건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원리 안에서 그냥 그런 게 생긴 나름대로 해소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절대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회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하고 아픈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미안한 것을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뭔가 분명히 약속이 어긴 것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나와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때 그때 진정한 잘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못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남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와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차이, 성도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인 거죠. 세상 지도자는, 세상은 남을 탓하고 자꾸 문제의 본질을 비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영적 리더는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자기를 포함한 그 범죄 행위를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잡혀왔던, 그것도 백 년이나 넘는 그런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회개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역사라는 걸 알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에서 자기를 열애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된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알고 그 잘못됨을 핑계치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렇게 뜻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왕에게 가서 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왕이 먼저 물어봐요. 뭘 도와줄까? 너 왜 그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식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왕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무슨 걱정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그 왕에게 그 물어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우물쭈물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주신다면 내가 이걸 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준비인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우리 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된 우리 세의 가족 속에 내가 지금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말고 성경의 계시에 따른 분명한 이 역사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야망과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만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이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떠라고요? 남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뭐가 어쩌고 뭐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굳은 결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하나님의 진심을 품으면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한 사회의 역사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셀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늘 자신의 안위, 만족만이 최고의 목적이 돼서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